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때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우리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을 할 때 아, 결혼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약속만 하고 잊어버리고 아직 못하신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부모님이 되면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내 자녀에게만은 어떻게 해주고 싶다, 그 마음에 각자 정말 그 진심으로 어떤 각오와 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마음과는 다르게 오히려 반대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은 있지만 또 말로 입으로도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만 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하다가 보면 하나님께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드려서 헌신하겠습니다. 눈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니까 절대 마음이 없는 그냥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내가 했던 고백, 정말 그것이 너무나 그 진실한 나의 간절한 고백이요 바람이고 또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는 나는 지키고 싶지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네, 아마 그런 말씀대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결단하는 분들이 계속 기쁨의 교회에 남아 있었으면 아마 적어도 용인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나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혹은 장담하고 하나님께도 내 마음을 고백하지만 문제는 내가 이걸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한 우리의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께 은혜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고 또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아주 그 결연하게 예수님께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연약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져서 이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고 사명도 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은 있지만 그대로 되지 않고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 이 복음서의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하는 모습, 또 내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신실하지 못한 이 모습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고 또 정말 주님께 깊이 변화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를 주시고 돌파를 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하고 낙담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날이 언제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며 성경에 이제 이날을 주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예수님의 그 무덤에 예수님 시신의 발을 향품을 들고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변함없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제자들의 이 모습 상태는 먼저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문을 다 닫아 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마 문이란 문은 다 닫고 아마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가슴을 졸이며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컹하고 이들이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크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이들이 그 기회만 되면 그냥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이들이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고 제자들도 그런 분위기를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있고 두렵지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정도 어려움은 내가 이길 수 있겠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만나니까 더 큰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 믿음이 아직 따라가지 않는 더 큰 사건을 만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핍박 어려움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지만 이제 나의 믿음을 넘어서는 사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사건 앞에 제자들은 크게 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에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연약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전에 있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정말 제자들이 그 믿음이 있던 제자들이 맞나 싶은 너무나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두려움은 어떤 생각, 감정, 환경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숨어 있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실패, 좌절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또 잡아서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길 거라고 하는 이런 그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자기의 가족도 다 남겨둔 채로 버려둔 채로 예수님을 따라올 만큼 이들이 아주 과격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건 앞에서 이들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종교 지도자들 또 군중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고 이 제자들 중에 다 제자들이 어느 누구도 믿음을 보이고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도 나서서 이 상황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대처할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나에 대한 실망감, 나의 믿음 없는 모습 앞에 자책감, 패배의식. 그런 가운데 사단은 이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누구보다 세상에서 받지 못한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다른 어디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용서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이들을 정죄 고소하는 것이죠. 너도 예수의 제자가 맞느냐? 예수님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예수님은 너를 그렇게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겼는데 그런데 너는 예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다 예외 없이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에서도 십자가 지시기 그 며칠 전까지도 제자들이 노중에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 곁에 누가 앉을 거냐?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서열 다툼을 벌인 겁니다. 예수님이 잘 되고 있고 환영을 받을 때는 서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렇게 다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는 다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그들이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도망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예수님이 잡히게 된 결정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은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직접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우리 중에 함께하던 사람이 우리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제자들은 이 십자가 사건 앞에 드러난 나의 모습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동역자들의 모습 또 예수님의 죽으심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서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아침에 나의 삶의 목표, 내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까지도 이들에게는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마치 실패한 것처럼 끝이 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대교 지도자들이 승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은 패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과정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 가장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다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사단의 정죄와 고소에 시달리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홀로 두시지 않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화가 난 목소리로 예수님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먼저 그냥 화라도 내셨으면 차라리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변함없는 그 사랑하는 눈빛으로, 변함없이 제자들을 그 사랑하는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냥 일상적인 인사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낙담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실패의식, 정죄감에 시달리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어둠에서 건져 올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느 믿음의 수준에 있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직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미리 알고 경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너뿐만 아니라 너와 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나에게 요구하고 청구하였다.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리고 너는 그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오늘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너의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내가 이미 알고 있고 그런 너를 그럼에도 내가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는 돌이켜서 너의 형제들을 오히려 굳게 하라. 예수님 미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이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훈련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모습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니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제자들은 오히려 나의 모습에 낙담하고 정죄에 빠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여전히 다르게 보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실패한 그 제자들의 모습,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시지 않고 예수님은 이들이 앞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아직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너의 믿음이 이미 끝난 것이 아니다. 너의 신앙, 너의 인생, 너의 믿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를 향한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이 생각할 때 끝난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비참한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감당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 이 사흘의 기간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자기의 죄와 실패와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을 향한 사명과 비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의 부족함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어떤 이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순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내어드리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나의 실패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고 거기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전혀 다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이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록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고자 했던 내 열심으로는 제자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들이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변화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내가 가장 의지하던 대상,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던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 이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도 다시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단지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아직 깊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못 박히셨던 그 손, 그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던 그 옆구리, 그 고난의 흔적, 상처를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너희가 뭘 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 의미로 보여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들이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상심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이들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여전히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예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그런 중생을 위한 성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 위해 살기를 원하고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사건 앞에서 이들은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다 아시면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지만 실패하여 넘어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이 가진 나의 이 신앙의 한계, 내가 지금 안 자고 머물러 있는 이 단계에서 더 새롭게 변화되기 위하여서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중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이 성령은 성경에서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직접 다 이들이 다 봤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났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 놀라운 일들 다 이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말씀하신 일이 벌어질 때는 이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아도 이것이 내 안에 아직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유대인으로서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이들이 연약한 것은 이들을 도우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고 또 성령님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성령님께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장래일을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시겠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앞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또 이것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일, 나에게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이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내 안에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방해가 되는 것을 먼저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이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강한 견고하니 진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무너뜨려야 되는지 말씀하기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더라도 그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이미 어려서부터 내 안에 형성된 이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그 세상에 강한 진지 이론이 있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위치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앉아서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내려다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려다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내려다보고 내가 심판하는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나의 교만한 마음, 높은 곳에 앉아 있는 그 나의 마음, 나의 이론들, 그 진치를 다 무너뜨리고 그 생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타협하게 만드는 세상의 이론들, 오늘날 이 시대의 세상 이론 가치관이 옳다고 만드는 그런 이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왜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 안에 세상에 이러한 강한 이론과 진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위치에 다 앉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아직도 변화를 막고 있는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고 있는 나의 자존심, 나의 굳은 마음, 높아진 마음, 내 안에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나의 이론과 생각들, 이것이 말씀 앞에 무너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이러한 역사심이 더 놀랍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이론과 진치가 무너지면, 세상 세력이 부서지면 우리가 이런 말씀의 검으로 이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날 세상의 이론과 풍조로 무장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냥 역사책 속에 성경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지금 나에게 들려질 때 나의 이 혼, 내 이론들이 깨어지고 나의 영의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고 우리의 모든 몸에 육체에 있는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성령님을 증거의 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증인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손과 발을 보이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이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다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계속 은혜 받고 모여있고 안주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온 땅에 나가서 예수님의 그 증거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정말 하나님의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른 것보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세례를 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서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바꾸 말하면 성령을 간절히 찾고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그냥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그냥 기다렸다가 그 감을 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 마태복음 그 7장 7절에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과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이가 다 받을 것이다 같은 이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을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을 찾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원하고 환영하고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더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더 환영할수록 사모할수록 우리들에게 더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반대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를 들면 내 안에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옛날 습관을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지키려고 하면 성령은 영이시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 죄로 인하여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크고 은밀한 일, 놀라운 이 영적인 이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고 원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는 죄사함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대로 있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갈 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권세가 곧 죄사함의 권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 한 가지로 말하면 바로 이 죄사함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눌리고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의 증인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전한 내용을 보면 17절과 38, 사도행전 2장 17절, 38절, 41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이유를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데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변화된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41절에서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죄의 사함을 받고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어떤 진정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이 참 고상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교양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나의 문제, 나의 이 은밀한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경건하고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감춰진 가운데 그 관계 안의 문제들, 아름다운 그 가정 안의 실제적인 그 어려운 문제들, 거룩하고 경건한 직분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곪고 있는 그 죄의 문제,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성령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몰랐던 그동안 내가 죄인 줄 모르고 덮어놓고 있었던 그 죄가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을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죄와 상처가 해결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젓가락에 많이 비유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쇠 젓가락, 분명히 보면 이 발은 그런 쇠 젓가락입니다. 그런데 이 젓가락을 물에 집어 넣어서 보면 조금 전까지 이 바른 젓가락이, 고든 젓가락이 물에 넣어서 보면 이것이 휘어져 보입니다. 다시 꺼내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고든 젓가락인데 물에 집어넣고 보면 이 젓가락이 휘어져 보입니다. 이것이 빛이 물을 만나면 물을 만날 때 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굴절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좋은 은혜를 주시는데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와 상처가 남아있으면 분명히 내가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죄는 남겨둔 채로 다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는 왜곡되고 휘어져서 나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올바르고 거룩하고 순전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죄로 인하여서 상처로 인하여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내 안에 아직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내가 먼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정결해질 때 우리가 온전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오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고 이들 안에 남아있는 이 죄를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실패하고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하시지 않고 오늘 먼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명과 비전을 다시 기억하고 낙담하고 절망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평강을 회복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연약한 제자들이 이제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나가기 위하여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 또 죄와 상처가 남아있는 이 나의 모습, 이것을 주님께 간절히 인정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이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우리 나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환영하며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나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